자, 오늘 조직신학 11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세 이름을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지호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아마 이것 때문에 여호와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만 성경이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 전 세계 모든 성경은 다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여호와, 믿는 사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6823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이 처음 나오게 되는 출애굽기 3장, 그다음에 출애굽기 6장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제 13절, 13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우리 이 모세와 이제 만나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에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가 전체가 다 고딕으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스스로 계신 이도 전체가 다 진한 고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가서 보시면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I am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14절 가서 보면 I am이 너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 am. 14절 가서 끝에 가서 보시면 I am has sent me unto you 이렇게 이제 I am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호칭이 I am이에요. I am. 영어로 I am.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한 대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호와, 그 다음에 영어로 지호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 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은 22개의 자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다 이제 이걸 표현하면 JHWH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개가 다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테트라그로마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신성 사자음 문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함 자체, 이름 자체를 테트라그로마톤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말로 신성 사자음 문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HWH 요새는 이제 이 신학문이라 그래서 독일에서 또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야훼라 불러야 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JHWH가 아니라 YHWH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 신학자들이 YHWH 뭐 순복음교회에서는 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바꾸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JHWH가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을 범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읽기는 JHWH라고 해서 읽었는데, 눈으로는 그렇게 읽는데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발음을 했다. 이러한 말이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겁니다.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괜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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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을 그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까 봐. 이렇기 때문에 눈으로는 JHWH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눈으로는 읽지만 밖으로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 땅에 세우실 텐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운다. 근데 그 대언자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언자,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취하실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선지자라든지 이런 건 틀린 얘기입니다. 대언자가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0절 가서 보면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그런 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진짜 대언자인지 가짜 대언자인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21절에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해서 그를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그 대언자는 살아남는 거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뒤따라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 같은 일이죠.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 열왕기상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 만나서 그래서 저쪽에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싸움에 우리가 가야 될지 가지 않아야 될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언자가 여기 있냐 하고 대언자들을 찾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우리가 라못 길르앗에 가서 싸우는 게 옳은지 그른지 물어봐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려 가랴 아니면 삼가려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가서 보시면 그 6절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짓 대언자들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 할때그 주가 고딕인데 연한 고딕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L만 대문자고 ORD는 지금 소문자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여호와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나이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대언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아도나이 말고 그 밑에 7절에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할때그 주는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서 LORD가 다 전체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고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대언자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에게 이제 아도나이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걸 물어야지 이게 참된지 아닌지 알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었는지 누구도 알아요? 거짓 대언자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대단히 경건하고 두려운 그런 이름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남발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 동사로 이 여호와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나왔는데 하바는 뜻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 동사 카바라고 하는 것도 산다, 존재한다,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나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 이거 증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가 다 여호와로 개역성경에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 앞뒤 문맥에 하나님께서 나는 곧 주다 여호와다 나는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거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여호와 곧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존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everlasting이에요. ever 항상 lasting은 지속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 표현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인데 그 호칭이 곧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JHWH 이 테트라그라마톤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LORD가 전체가 다 대문자로 돼 있는 그 주로 번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여홉이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말고 여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맨 앞에 여기 LORD, Lord God 할때 LORD가 전체가 대문자로 돼 있으면 여호와, God은 엘로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로드라는 게 아도나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비도 원래 로드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드가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킹잼 성경의 역자들은 이렇게 앞에 아도나이가 나온 이후에 여호와 아니면 여호비가 나온 것은 GOD, 갓을 세 글자 몽땅을 다 대문자로 표현해서 그래서 로드, 갓을 큰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LORD 아니면 GOD가 전체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전체가 다 진한고딕으로 돼 있는 주나 하나님을 읽으실 때는 그게 여호와를 가리키는구나. 왜 그거를 여호와라고 표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걸 여호와로 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성경이라든지 킹잼 성경이라든지 올리베땅 성경 할거 없이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과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 세상의 모든 성경이 여호와를 다 주로 번역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호바가 전체가 대문자로 돼서 나오는 데가 총네 차례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그한 번도 안 가르쳐 주면 여호와라는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시편 83편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2절,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4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 지호바에서 전체 대문자로 돼서 표기가 되어 있는 이것이 네 차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시편 68편 4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라고 표현하시면서, 야가 전체가 대문자로 JAH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다섯 차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거짓 신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다. 그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거짓 신에 비해서 참 하나님이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참 여호와라는 건 없어요. 참 하나님이 그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여호와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있지만 참 여호와는 없어요. 왜?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걸 참또 하면 참기름이 된다고 참참기름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은 있어요. 기도할 때 구약 시대에 이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있어도 내 여호와는 없어요. 내 여호와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있어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곧. 그러니까 두번 부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있어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배운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온 우주 공간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걸 표현할 땐 엘로힘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엘로힘은 전도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나서 등과 같이 보편적인 것을 기록하는 그런 책에서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또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는 권능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는 그럼 주로 어디에 쓰였냐? 여호와는 주로 신정 정치 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정치 체제를 우리가 신정 정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정 정치, 이스라엘의 그 신정 정치 하에서 유대인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 자체의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분을 표현할 때 성경은 여호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가서 보시면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제 타락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구속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기록하는 게 레위기인데, 특별히 이 레위기는 율법 체계 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 이 체제 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책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이 개인이 아니면 민족이 아니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까지 7장이 굉장히 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는 두 번뿐이 안 나오고 여호와로는 86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큰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특별히 속죄라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큰 연관을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에는 중요한 장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16장은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단한 차례 속죄일을 지켜요.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속죄를 받는 그와 같은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장이 지금 16장인데, 16장에는 엘로힘 한 번도 안 나오고 거기 나오는 하나님 모두가 다 여호와 로드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들어라 하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하던 그런 때가 노아 시대인데, 그 노아 시대에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주의 눈, 거기 나오는 주도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는, 건전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스가랴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옵니다. 13장 9절 거기 가서 보면 이 스가랴서 13장은 특별히 맨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이제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이와 같은 그 고난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할 때,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땅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이제 나머지 3분의 1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해서, 이 엄청난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여호와가 붙으면서 복합 이름이 돼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내용들,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복합 이름 9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특별히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나머지 몇 가지는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성경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에게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모르죠, 뭐 10년이고 20년쯤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아들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건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 있는데, 그 모리아 땅에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산들 중 하나 내가 지정해 주면 거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그래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모리아 땅이 다 다다라서 자기 아들만 데리고 장작하고 이런 거 모든 거 이제 아들보로 지고, 그리고 우리 둘만 가겠다 이제 하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들 이삭이 좀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희생예물을 드리러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모든 거 지금 다 있는데 지금 번제 허물로 쓸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다.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하시고, 이처럼 그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희생예물로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봤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대목이 13절,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머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허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개역성경 이거 달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미리라고 한 말이 프리, 본다는 게 비전, 이렇게 해서 프리 비전이 있으면은 프라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라비전은 프로바이드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비전은 미리 보시니까 프라비전, 예비하는 게 하나님 예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희생 헌물에는 미래에 메시아가 가져올 모든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금 여기 모리아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족 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도 그냥 아무데나 지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성전을 지었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단지 그것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비했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독생자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해서, 심지어 얘를 죽여도 하나님 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창세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22장 5절.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청년들을 뒤에다 남겨다 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믿고 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이삭 대신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리아산의 그 언덕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뭘 준비했어요? 순양, 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양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에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6절 너희 아버지는 너희 조상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직 그 얘기를 했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더니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I am이 뭔지 아시겠죠? I am, 창세기 아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온 I am that I am의 그 I am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있는 그런 존재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랬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만이 I am인지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누굴 가리켜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구약시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I am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I am이다. 자, 둘째 문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 여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 익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 가서 보시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창세기 17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취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장 가서 보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론과 훌이 여기 가서 보면 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그 사건을 두고 15절에 모세가 여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여호와 닛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어린 양, 그 순양을 드렸던 그 장소를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닛시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그거를 여호와 닛시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깃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기 가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뜻이 왜 나오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너, 이 깃발은 보통 배너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ensign, ensig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깃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헌것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걸 우리가 깃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깃발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높이 들려있는 막대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깃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깃발이라고 얘기할 때그 깃발은 사실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여호수아가 뭘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닛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막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 닛시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임하시는 그런 내용 이제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11절에 또 뭐라고 돼?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뭐로서요? 기로 쓴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로 쓸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닛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닛시. 그래서 이런 막대기, 깃발, 그 다음에 이런 그 승리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막대기, 하나님의 깃발, 이런 걸 뜻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깃발은 지금처럼 기가 달릴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빛나는 것을 단 막대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깃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건데,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치리를 받다가 그 이후에 사사시대,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재판관들의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면서 살 때에는 이스라엘이 흥황하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다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이제 괴롭혔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6장 11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에 별거 없는 그런 가정에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주의 천사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옛날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우리가 겨우 지금 땅굴에서 숨어서 지금 밀도 제대로 타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원이 제게 보여주실 표적이 뭡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 표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갈 때도 표적을 구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적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19절 기도원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빵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쏟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22절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픈아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어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할때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한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그에게 샬롬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샬롬도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약 170여 회의 peace, 그래서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온전하다, 끝내다, 손실을 만회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지구의 행복,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게 될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화평 헌물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될때 그때 쓰이는 그런 단어도 화평 헌물이라고 할때 쓰이는 그 단어, 이 단어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호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될때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안위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